네, 스트리밍이 지금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각도를 약간 조절해 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화면이 약간 오른쪽으로 갔지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해 주신 분이 있군요. 창이 왜? 네, 지금 화면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옆에 뜨는군요. 네, 잠글라고 지금 7시 1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대단한 뉴스가 없죠?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아저씨가 한강을 헤엄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는데, 뭐, 이 양반이 조류를 아는가 봐요. 아, 아는 사람이야. 물때를 알아. 물때에 맞춰서 그 썰물때에 싹 헤엄쳐갔겠죠. 실제로 가보면 알지만, 그 건장한 젊은이라면 충분히 헤엄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뭐 코로나를 전파했다고 북한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이 이 코로나 의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제발 북쪽으로 사람 좀 보내지 마라.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다르게 알려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괜히 소동을 벌이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 그 탈북자 간수 좀 잘해! 뭐 이런 거죠. 괜히 북쪽으로 사람 보내지 말고 말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면 어쩌냐고 뭐 이런 얘기라고 저는 추측을 하겠습니다. 네, 탈북자 지원이 문제다. 네, 그건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글로 생각해야지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그냥 홧김에 화풀이 겸으로 한 말씀 한 거예요. 아, 이 창문에 반사되는군요, 모니터가. 이 색깔이. 지워버려요.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한이 탈북자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북한 사람,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온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 않잖아. 체제 대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탈북자 지원하니까. 저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탈북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현찰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 북한에 가면 10배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환치기, 달러 북송,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이 업자들 끼고 충분히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원래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올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가서 살면 브로커들이 접근을 해요. 남한으로 보내줄게. 얼마씩 나눠 먹자. 특히 교회 끼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특히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국제적으로 이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탈북자 지원금으로 그 브로커한테 돈을 반을 뜯겨요. 그리고 남는 돈은 이제 다시 중국에 있는 일행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건 대단한 장사죠. 북한에 오면 거의 10배 남는 달러 장사인데 환칙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감시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잘 살죠. 북한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탈북자들이 환치기를 하고 있다. 그 대북 브로커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돼서 브로커들에게 돈이 못 들어가게 국제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짓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네, 말하자면 남한 정부를 상대로 인신매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지금 몇 명이 입장했죠? 지금 19명이 입장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는 뭐 그외엔 특별한 게 없죠. 오늘 이야기는 구조론은 진리다. 아,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구조론이 존나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구조론은 진리다. 이렇게 이 제목을 정해놓으면 또 사람들이 보고 이제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해서 시비 걸려고 이 낚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낚이는 사람은 뭐 없겠죠. 세상에 별 게 다 있는데 진리가 없는 것도 이상한 거죠. 진리가 뭐냐? 말 그대로 참 이치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갈구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진리가 아닌 건 뭐냐? 상대적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 여러 가지 인식이겠죠. 네. 제 오늘은 현강님 구조론은 진리지 않습니다. 채팅창이 옆으로 떠서 이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또 왜 이렇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구조론 진리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진리는 구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주어가 바뀌었는데 어순을 바꾸니까 의미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구조론이 진리다는 말하고 진리는 구조론이다 하는 말은 같은 얘기인데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진리가 구조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구조론적으로 설명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의 이 띠란 사람들은 개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는 그냥 보통 이야기예요. 그건 다 잡소리라고. 그냥 개똥 같은 이야기야. 좀 이제 진지한 이야기, 수준 높은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이 친구들하고 말하는 것과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투가 틀립니다.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보통 친구가 하는 일상적인 대화는 서로의 핑퐁하듯이 말을 받아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면서 야유하고 조롱하면서 씨바 졸라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이죽거리면서 딴지 걸고 핀잔 주고 약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 서로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대화죠. 근데 이제 초딩들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어른 되었어도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끼리 만나서도 야, 인마 너 인마 아직 안 죽고 살아있네 졸라 씨 새끼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져 서로 둘이서 그렇게 이죽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이제 이 친구들을 친한 친구들의 대화를 그 친구들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듣고 있다고 아빠들끼리 대화하는데 우리 아빠하고 저쪽 아빠하고 막 씨바 졸라 그러고 막너 아직 안 죽었냐 그러고 서로 이죽거리고 핀잔 주고 조롱하고 약 올리고 그런 식으로 시시득거리고 있다면 굉장히 가관이겠죠, 가관. 가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해져야 된다. 진지한 이야기는 있다. 이런 얘기죠. 진지한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래서 일단 서로가 대화가 통하냐, 대화가 안 통하냐, 이 프로토콜을 확인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가 돼야 뭐 말을 해보지. 대화가 안 되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Children of Men. 사람의 아들,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인류의 마지막 아기 이런 말이죠. 인류가 모두 불행에 빠져서 이제 인류가 망할 파이 됐어요. 아마 이게 영국 소설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네, 보름달님이 입장하셨네요. 인류가 대가 끊어질 위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요. 무신론자가 보기에는 뭐 아기가 태어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죠.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냐. 이 말은 무신론자란 그 허무론이고 의미를 부정하는 거예요. 허무주의란 말이죠. 근데 뭐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허무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닥쳐야 돼요. 일단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는데 16강에 졌다. 졌으면 더 이상 이제 8강전은 중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6강에 졌는데 아, 8강전 중계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8강전은 중계를 안 하니까 왜 중계를 안 하냐? 시합이 안 열리는데 무슨 중계를 해? 열리지 않는 시합은 중계하지 않는 거예요. 허무주의는 아, 시합 8강전이 안 열렸어. 중계를 할수 없는데 어떻게 중계를 하지? 아,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걱정해? 시합이 안 열리는데. 그래서 허무한 것을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도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것은 진짜로 허무하면 허무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허무하면 아, 어떻게 하냐면 아무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죽은 자식 불알을 만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진짜 허무하다면 허무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존재라는 것은 그냥 어떤 공간의 존재가 아니라 시간적인 사건의 진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에 비유하는 것은 월드컵은 시간적인 진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또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신을 이야기하면 또 무슨 종교인의 신으로 오해할까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진지한 대화를 할수 있는가? 허무주의자하고는 이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인류의 다음 계획이 뭐냐?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부정해버릴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무신론은 이 허무주의와 같다는 얘기죠. 그냥 허무주의는 어떤 대상이 허무하다는 말이고 모든 게 허무하다. 인류가 뭐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고 인류가 망하든 말든 뭐 내일 지구가 죽든 말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종교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제 신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위임해버려요. 인간은 의사결정할 일이 없어. 무신론과 종교가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네. 고용재님 반갑습니다. 고윤재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종교인들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종교도 무신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교인들은 어차피 깊은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안 하니까 이런 뭐 대부분의 종교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종교인과 깊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도는 대화는 할 수 있는데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 진론이 된다. 그럽니다. 예. 네. 그래서, 신을 긍정한다는 것은 사건을 긍정한다는 것이고, 의미를 긍정한다는 것이고, 미래를, 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왜 중요하냐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어떤 정지해 있는 것은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거 정지해 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근데 연결할 때 여기에 연결하든 이렇게 붙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결하면 돼. 뭐 이렇게 붙어도 된다고. 근데 볼펜을 이렇게 끼워서 뚜껑을 닫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정확하게 결합이 돼야 돼요. 딱 중심에 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바다에 빠졌을 때이 보트에 올라탈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트의 난간을 잡고 매달리면 보트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보트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배에 올라타야지 안 그러면 배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아주 잘 조심해서 타야 돼요. 움직이는 것은 그와 연결할 때는 반드시 중심에 연결해야 됩니다. 말을 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연결하려면 나란히 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올라탈 수가 없죠. 그래서 우주 안의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고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안에 모든 존재는 깊이 들어가면 이 동적 존재고, 우리가 이제 정적 존재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는 대부분 정적이죠. 그냥 지구와 같은 속도로 인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동적인 존재는 움직이려면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중심과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중심에 대한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뭐 양명학도 이제 심학이라 그러는데, 심이라 그러는데, 심을 꼭 사람 마음을 떠다니는 게 아니라 중심을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도라는 말도 있고 중용이라는 말도 있고 중심을 표현한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 이 인류의 의사결정 중심, 우주의 의사결정 중심, 우주 전체의 우주의 진화를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그 중심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진지한 깊이 들어가면 구조론으로 말하면 질입자 힘 운동량일 때 질에 대해서는 질의 결합을 나타내는 말이 없습니다. 질의 중심을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질의 중심에서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표현한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라든가 질량의 중심이라든가 의사결정 중심이라든가 모든 것의 중심을 표현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 구조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내 입에 맞는 떡을 넣어줘. 뭐 나를 케어해줘.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내가 원하는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도덕경에는 앞뒤 안 맞는 서로 모순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민중의 편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왕의 편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귀족들의 입에 맞는 이야기도 있고 뭐 성경책에는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누구든 성경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덕경에도 잘 찾아보면 자기에게 맞는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떡을 발췌해 먹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짓말을 해줘 이러면 안 되고 그러려면 의사결정 중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의사결정의 중심을 찾자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변덕을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려면 그 중심이 뭐냐 그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는 한번 잠오는 이야기인데 말하다가 말하는 내가 막 졸려. 형광님이 개의 내부와 외부 간 경계면이 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계면이지, 경계면이지, 어떻게 중심이겠습니까? 중심은, 뭐, 지금 그것을 어떤 의미로 형광님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중심은 중심이다. 중심은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이 겹치는 코어라고 봐야 돼요. 그꼭 공간의 물리적 중심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개의 라인이 겹쳐 있는 부분이 동시에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게시판에 다음님인가? 진리에 대한 주제리라고 제목으로 한 말씀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답글을 달아놨죠. 점은 단절이고 선은 연결이고 각은 충돌이고 체는 독립이고 계는 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점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점을 딱 찍으면 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점을 딱 찍었으니까 점이다. 그럼 점을 얼마나 크게 찍어야 되냐. 이렇게 크게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작게 찍을 수도 있는데 점은 그냥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공간의 모든 위치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점이라는 것은 결국 단절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을 딱 붙어 내기 선인데 이 선을 딱 끊으면 그 끊기는 점이 점이라고. 그 점은 단절과 연결의 일어나는 접촉점이고 선은 두 개의 연결이고 각은 어떤 둘의 충돌이고 둘이 하나의 공존하는 게 각입니다. 체는 의사결정 중심이 외부의 외력에 대해서 독립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든 결정이 일어나면 무조건 독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면 그게 독립이죠. 걔는 그것이 결합이죠. 그래서 결국 그 코어라는 것은 독립과 결합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질량을 중심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 돼 있지만 인간으로 말하면 뇌에서 그것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추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그것이 꼭 공간의 어떤 지점이 아니죠. 이야기, 말이 약간 옆으로 이제 샜는데 경계면이 질대칭인에서의 대칭축인 식으로요. 뭐 대충 그렇게 맞는 걸로 칩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헷갈려서 순식간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화에 깨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인데 이 연결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죠. 지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 귀를 이렇게 막고 있다.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라고. 일단 대화를 하려면 귀를 열어야 되고 입을 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갖춰져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말해야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지. 신도 없고 진리도 없어.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도 없어.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를 왜 해. 일단 사자하고 사슴이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그럼 야, 힘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는 게 어때? 사자가 그럼 우리 사슴님과 대화로 한번 해보실까요? 사슴님 우리 대화 좀 하실까요? 뭐 이럴 일이 없잖아요. 사자가 그냥 사슴을 잡아먹어버리지 무슨 대화를 해.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하려면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고 룰을 정해야 돼요. 룰 없이 그냥 대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무식적으로 우리가 룰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는데 모든 대화는 일정한 룰을 끼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 그 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하려면 일단 룰을 합의해놓고 시합을 하고 야구 시합을 할 때도 룰을 합의해놓고 시합을 하지 시합 중에 룰을 막 떠들고친다거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진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미리 사전에 약속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개소를 하죠. 예를 들면 뭐, 각이 세신 사각형, 뭐, 네모난 동그라미, 9번 직선, 이런 식으로 개소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허무주의자라든가 뭐, 종교의 광신도 이런 사람들은 개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선이면 직선이고 곡선이면 곡선이지 굽어 있는 직선 혹은 뭐 똑바로 뻗은 곡선 이런 말을 어느 도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대 패버려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쩔 거냐고. 동그라미라면 동그라지 동그라미지 네모난 동그라미 어디 있어. 앞뒤 안 맞는 얘기죠. 자기 입으로 동그라미라고 해놓고 동그랗지 않은 동그라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고 동그라미가 아니면 동그라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진 말을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언어라는 것은 사람 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는 언어라는 것은 불성립이죠. 그건 이제 라라라라 이거죠. 라라라라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아무 뜻도 없는 그냥 헛소리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얼러래고 어린이 앞에서 얼루루루 깎꿍 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아니고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겹치는 부분을 구조론에서 말하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있다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구조다. 그것이 뼈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덧입혀진 부분이 이제 살인데, 여기서 어떤 것이든 반드시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공존해 있습니다. 뼈와 살이 공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살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아, 세상에 진리는 없어. 세상은 상대적이야.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 세상은 절대적이야. 모든 게 절대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절대성이 있으면 상대성이 있고,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지, 긴게 있으면 짧은 게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지, 다 상대적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절대적일 수도 없고, 모든 게 상대적일 수도 없는데, 순서를 정하면 뭐가 먼저냐 하면 절대가 먼저고 상대가 뒤에 오는 거예요. 항상 절대성이 먼저고 상대성은 그 다음이라고. 예를 들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룰은 시합의 룰을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정하는 거예요. 전술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룰을 정하자. 그럼 시합이 안 되죠. 그럼 시합 자체가 불성립이야. 전술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전술을 상대방한테 공개한다는 게 전술을 다 알려주고 무슨 시합을 해. 시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항상 같이 가는 거지만 절대성이 먼저 가고 상대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진지한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상대성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전술을 알려주는 것하고 같죠. 전술을 왜 알려줘? 전술 나만 알고 있지. 상대적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아까 했듯이 허무주의자들이 아 허무해 허무해 그럼 허무하다고 맞다고 집에 가라고. 허무한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 나갈 때 아 어차피 우리 한국팀 우승 못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한국팀 우승 못하지 한국팀 무슨 재주 우승하냐고. 근데 아, 한국팀 우승 못한다니까 한국팀 어떻게 우승해 이런 식으로 계속 초를 치는 놈은 혼내야 돼요. 재뿌린 사람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못 이긴다고. 우리가 브라질 팀, 독일 팀을 어떻게 이겨? 요행수로 한번 이긴 적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강팀을 이기냐고. 그래서 어차피 월드컵에서 우승을 못하니까, 못한다고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은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왜 사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당신도 죽어. 다 죽어. 그 죽는데 왜 사냐고. 어차피 밥 먹으면 똥으로 나오는데 왜 밥 먹느냐고. 밥 먹어봤자 필요 없어. 어차피 똥으로 다 나온다고. 어차피 24시간 지나면 화장실에서 다 빠져나와. 그냥 먹을 필요 없어. 어차피 살아봤자 너는 언젠간 죽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라는 것은 전달을 하는 것이고 전달하고 전달 받아야 의미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해야 돼요.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하는 부분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절대성이 먼저고 상대성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대성을 강조하고 그 절대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지 혼자 살아라 그래요. 세상에 상대성이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성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인생에는 요령이 중요하다. 그걸 혼자 있을 때 하는 얘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요령을 떠들면 이명박, 이명박.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황당하게 생각한 게 아프리카에서 난로를 팔고 북극에 가서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판다는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왜 해? 그런 이 도둑놈 행동을 막 자서전에 써서 자랑하고 막 내가 거짓말을 했지, 내가 사람을 속였지, 내가 나쁜 짓을 했어 하고 막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지.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란 말 앞에 참진자가 붙었어. 그렇죠? 진리가 진짜냐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진짜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야. 그 규칙이라고. 그래서 이미 그 진짜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진리가 진짜냐 이런 말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룰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이 깨지기 때문이다. 진리라는 것은 두 사람의 약속인데 약속을 어기면 만날 수가 없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틀어지는 거죠. 그 말은 진리가 더이 세밀하게 있다면 우리는 좀더 발전했을 것이고 약속이 더 선글게 있다면 우리는 덜 발전했을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진리가 있는 것은 무조건 이건 확실한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하고 똑같은 게 숫자는 정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는 얼마냐? 얼마든 간에 그게 정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 정답을 모른다고 해서 아, 1 더하기란 문제는 정답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아직 셈을 안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정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답이 없으면 근사값이라도 있고, 그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반드시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그건. 그것이 이 게임의 룰이다. 그런 얘기고, 룰이 없으면 게임 자체가 불성립이라는 거죠. 언어유희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말장난을 하고 있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졸음이 오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제가 막 졸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신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신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구조를 보면 맨 위에는 이제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맨 밑으로 가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얘기는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다 아니다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다 아니다로 봤을 때 신은 뭐냐? 신은 사건의 전개에서 미리 약속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이 진행되는 데는 어느 정도 미리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이 실패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지구에 딱 태어나서 보니까 지구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곳에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없으면 아, 지리도 없고 뭐 없다고 말해도 되죠. 근데 신도 없고 근데 놀랍게도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 지구가 있는 거 이렇게 있어. 있어. 이게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 와 내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몸도 있고 가슴도 있고 머리도 있고 내가 있잖아.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내가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죠. 이 데카르트가 옛날에 다 했던 이야기지만. 그래서 미리 약속되어 있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래서 진리가 뭐냐, 신이 뭐냐. 움직이는 것에서 의사결정은 중심에서 일어나고 그 중심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사건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정상과 정상이 연결해야 아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LA의 어떤 길거리 노숙자와 연결되었다. 이건 연결된 게 아니죠. 이건 미국과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심과 연결해야 연결된 것이다. 변두리와 연결된 것은 아직 연결이 안된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어떤 아저씨가 중국으로 뭐 헤엄쳐 가서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연결됐다고 할 수는 아니죠. 그건 그냥 그거고 이 중심과 연결이 연결이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는 말은 그냥 있으면 그 지사정이지 누가 물어봤냐고. 그냥 막연하게 신이 있다는 것은 뭐그 신의 사정이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신이 저 안드로메다 있거나 뭐 외계에 있거나 신이 있다면 그 외계인이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왜그 사람을 신이라고 그 이상한 할배를 야, 또라이 할배라고 생각하지. 신이라고 생각을 대접할 이유가 없죠. 그 신이 있다는 것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를 흔들 수 있듯이 나도 역으로 신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있는 거지. 내가 만약 신에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신이 없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지구인은 그 외계인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러면 그 지구인이 그 외계인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외계인을 대접할 이유도 없고 외계인과 대화도 안 되고 그러면 그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외계인이 지구에 와 있는지도 몰라. 외계인 저거 어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외계인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외계인을 이용할 수도 없고 외계인을 어떻게 괴롭힐 수도 없고 그 외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그건 없는 것과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그 경우는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그게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제 신이 인간을 지배할 뿐 인간은 신에게 어떤 짓도 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신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종교인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의사결정 중심과 연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다 보니까 좀 졸리는 얘기인데 어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상호작용을 하려면 라인이 있어야 되고 하이데거까지 나왔는데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하여튼 하이데거는 굉장히 하이데거하다. 하이데거는 하이데거한 인간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상호작용은 반드시 이 생명성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뉴스가 있어야 되고 트렌드가 있어야 되고 패션이 있어야 되고 신상품, 신곡, 신발명, 신구학, 신학문, 신진보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이럴 마케팅에서 바이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마케팅은 비용이 들죠. 근데 바이럴 마케팅은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지가 알아서 마케팅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바이럴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뉴스나 트렌드라든가 패션이나 유행이 왜 있어야 되냐. 그게 바이럴 마케팅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안 돼. 일단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본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전 국민에게 알리려면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슨 궐기대회 뭐 이런 거 해야 돼. 북한에서는 급히다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광장에서 막 꽃 흔들고 막 이런 거 한다고. 그 왜 하냐? 북한은 왜 대중집회 같은 것을 할까? 뉴스가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신문을 안 보고 TV를 안 본다고. 또 본다 해도 그 지방방송을 봐. 북한은 이제 제가 안 가보긴 했지만, 제가 북한을 가본 건 아니지만, 회사마다 자체 방송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가 있다면 현대방송국, 삼성이 있다면 삼성방송국, 대우가 있으면 대우방송국, 이런 자체 방송국이 있는 거야. 노동자, 농민들은 농민방송을 봐야 돼. 지역마다 방송국이 있어. 그래서, 그럼 중앙방송을 안 보는 거죠. 공중파를 안 본다고. 안 보면 국민에게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새로운 상품이 없고 신곡도 없고 아무것도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명령계통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제 동원이라고 했는데 동원이라는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죠. 동원이 뭐냐? 이 동원이라는 것은 이제 강제동원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상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의사결정이 전달되는 상태, 먹히는 상태를 제가 이제 동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라인이 끊어지고 그 새로운 라인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이미 있는 라인을 끊어먹어서 연명하다가 소멸한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는 곧 동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만 그 라인이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독재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누군가를 죽입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 그래서 독재자가 점점점 이제 흉악해지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보기 때문에 명령이 안 먹히기 때문에 명령계통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이 서버끼리 서로 통신을 계속합니다. 두 서버가 서로 이제 라인을 점검하는 정보를 주고받기 해요. 그걸 이용해서 이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도 계속 이 라인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괜히 안녕하세요 하고 뭐 굿모닝 하고 좋은 아침이다 그러고 안 좋은 아침이라도 좋은 아침이라고 그러고 아스퍼거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좋은 아침 그러면 오늘 날씨 흐린데 그러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 좋은 아침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인사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럴 마케팅처럼 바이럴이 살아있어야 된다. 명령계통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독립적인 생명선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동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이사를 부르면 그 다음에 이사가 부장을 부르고 조금 있다가 보면 부장이 과장을 부르고 조금 있다 보면 과장이 말단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명령이 쭉쭉쭉 전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명령계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이럴 마케팅도 같아. 제일 먼저 성질 급한 놈 영화 보러 가는 거야. 그리고 모든 영화를 빠짐없이 다 보는 인간 누구냐? 영화평론가죠. 제일 먼저 영화평론가가 보고 그다음에 신문기자가 보고 그다음에 그 영화의 주연 배우하고의 추종자들, 팬클럽 사람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 1, 2주일 있다가 요즘 뭐 극장거에 충무로에 재밌는 영화 없어? 하고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아는 사람이 요즘 무슨 영화 떤다 그러면 그 볼까 말까 하고 이제 영화평을 한번 찾아보고 맨 마지막에 움직이는 사람. 영화의 바이럴 마케팅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진입자 힘 운동점 되는 사람이고 양에 해당되는 사람은 꼭 추석에 하고 설날 1년 두 번 영화 보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꼭 그 성룡 영화만 보죠. 성룡 영화만 보는 1년에 딱 두 번 영화 보러 가는 시골 아저씨들은 이제 양에 해당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입자 힘 운동량이 그 권력 명령계통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이럴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영화 보는 사람 평론가, 두 번째 신문기자, 세 번째 이 영화 보고 친구한테 잘난 척을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 친구한테 말해줄 대화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시끌시끌하면 한마디씩 걸치는 사람, 맨 나중에 성룡 영화만 보는 사람, 이렇게 명령계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명령계통이 존재하다 보면 그것이 독립적인 생명선을 얻어서 명령계통 자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충무로의 모든 영화가 다 죽어버렸다. 그럼 그 명령계통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화가 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작동하는 것은 여기서 성숙수 효과, 파생 효과, 후방 효과, 연쇄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먼저 영화를 보는 것이 바이럴에 유리한가? 우리 회사가 영화사라고 치고, 지금 이제 영화를 극장에 건다! 그러면 이제 골수 영화 팬들을 모집해서 이 무료 상영회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시사회를 해야 된다고. 그럼 시사회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1년에 두 번 영화 보러 갔는데 아저씨한테 시사회 초대장을 보내봤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사회 초대장을 보낼 때는 아, 이 영화를 보여줘서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입소문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시사회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그게 이 성수효과, 파생효과, 연쇄효과라는 거죠. 후방효과.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냥 영화표를 나눠줘봤자 관객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SNS에 올릴 때나 페북 올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친구를 연결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친구를 만드는 거죠. 아, 전혀 관계 없는 사람 막 아무나 친구로 맺어봤자 아무 이득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유행, 새로운 상품, 새로운 패션, 새로운 문화 이런 끊임없는 새로움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 구조론은 진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구조론에서 하는 얘기는 진보주의자가 좋아하는 얘기도 있고 보수주의자가 좋아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구조론은 세상 모든 것은 물리적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 작동하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계획 이런 게 없으면 이 모든 게 망하게 됩니다. 북한은 왜 망하고 있냐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북한은 이런 게 왜 필요하지? 그 필요한 걸 필요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문화가 필요해? 그러면 영화 한 편 만들라고 해. 영화 몇 편을 만들 거야? 한 10편 만들면 되겠지. 우리나라 영화는 몇 편이 있으면 되지? 한 10편이 있으면 될 거야. 10편 영화를 만들어서 그럼 더 이상 안 만드는 거예요. 이미 10편이나 영화가 있는데 또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거야. 군인들이라면 10대 군가가 있는데 먼저 100대 군가를 만들어보면 군인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계속 군가를 만들면 군인들이 군대 올 때마다 막 군가를 배워야 되고 이 골치 아픈 거라고. 그래서 군가는 10대 군가로 만족하자. 더 이상 군가를 만들 필요 없어. 영화도 신상욱 감독 불러서 10편만 만들어. 더 이상 영화는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회는 의사결정을 안 하게 돼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생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제가 어제 이야기하려다가 조금 빠뜨린 부분을 지금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특별한 뉴스도 없고 그래서 소재가 고갈된 상태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게시판에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45명이 시청 중이군요. 직접 이 대화를 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 해야 이 머리가 좀 살아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방송을 안 하다 보면 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할 얘기가 없어져서 시큰둥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오늘은 좀 아이디어 고갈됐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지금 40분 정도 했는데 곧 끝내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유는 뭐지? 마우벳이 그랬다든가 이 돼지가 새끼를 치는 건 봤어도 돈이 새끼를 치는 건 못 봤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수천 년 동안 논쟁하고 있는데 뭐 나무위키 검색을 봐도 아직 인류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유튜브 단아의 라인이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 상호작용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아까 했듯이 명령계통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이윤이 없으면 이자를 안 받으면 이 명령계통이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 입자, 힘, 운동, 양, 요 구조를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가 있는데 영화 평론가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영화에 대해서 평론을 안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리얼에 낚여가지고 와 리얼 김수현인가 나온다 해서 보러 갔더니 재미 때가리가 없어. 두 시간 동안 고문당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막 엄청난 이 분노를 표현하겠죠. 그러면 이제 충무로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줘야만 이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이 은행이 이윤을 착취하더니 이래서 자본가의 횡포네. 은행 나빠. 왜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 말은 평론가 나빠. 왜 평론을 해서 그 영화를 망치게 하냐고. 좋은 영화인데 평론가가, 특히 박평식 평론가, 별 두 개 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멍청한 거라고. 평론가가 없으면 영화 시장이 망합니다. 팬들도 이미 이제 평론가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평론가들이 별 다섯 개 주는 영화는 절대로 안 보지. 별세 개가 적다. 다 알잖아. 그래서 이윤이 왜 필요하지? 이윤은 자본가의 착취야. 이윤 없애. 이런 이제 공산당 사고방식은 평론가의 필요 없어. 평론가 때문에 충무로가 망해. 평론가 없애. 이거하고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평론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윤도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새로운 것, 그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3%라면 3%가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계통을 살아있게 하는 그 자체의 비용이 든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다시 말해서 이자라는 것은 자본의 명령계통을 유지하는 유지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자를 안 받으면 이 명령계통이 쪽 끊어져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가다가 딱 죽어버리고 바이럴 마케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화를 홍보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예를 들면 100억 원짜리 영화를 한편 만들어서 그 홍보하려면 홍보비가 200억이 됩니다. 300억, 1000억이 들어요. 북한에서는 영화 제작비가 100억이라면 영화를 전 북한 주민에게 다 보여주려면 홍보비가 몇천억이 들어버려요. 몇천억이 없는데 어떻게 영화를 돌리냐고. 그걸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돼요.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영화를 맨 먼저 본 사람한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제일 빨리 가서 본 사람한테 뭔가 공짜표라도 한장 줘야 돼요. 맨 나중에 보는, 설날에만 영화 보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 그 사람한테 두 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영화를 보러 오는 그 고객님이 얼마나 그 귀한 분이냐고. 그 사람 영화표 깎아줘야 된다니까. 내가 충무로에서 영화를 유통시키는 사람이라면 시사회도 하고 공짜표를 뿌리고 맨 먼저 영화 보고 와서 입소문 내주는 사람한테는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윤이라고. 그게 없으면 명령계통을 유지 비용이 이윤이고 그 이윤이 없으면 세상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명령계통을 유지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근력, 질, 입자, 힘, 운동, 양이 있잖아요. 요 라인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질 다음 입자가 안 따라오면 어쩔 거야. 그럼 사건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좀 축구 시합을 하는데 감독이 7월 25일날 축구 시합을 할 테니까 와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쩔 거냐고. 선수가 안 오면. 이런 식으로 그런 이 라인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것을 공산당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처럼 저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라인을 만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한번 해버리면 1년 내내 날아가버려요.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아, 하는가 보다. 하는구나. 그러고 있는 거죠. 북한은 정상회담하면 난리야, 난리. 막 그날부터는, 야, 이게 진짜 한 달간 좁뱅이 치는구나. 그때부터 막, 광화문을 막 쓸어야 되고, 막 난리야, 난리. 전 인민이 동원돼서 빗자루로 막 마당 쓸고, 막, 엄청난 비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하면 북한에서는 전 국민에게 선물을 한 박씩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할 때 북한이 남한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을, 남북정상회담하는데 왜 북한이 남한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인데 옛날에 남북정상회담한다고 북한에 돈 줬다가 깜방 갔잖아요. 그왜 그렇게 됐냐고. 우리는 그냥 정상회담 하면 돼. 그러나 북한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 왜? 그렇게 이 사회의 그 명령계통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냥 북한 사람들 이자를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왜 이자를 주지? 까먹어버렸어. 그 이유를 몰라.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깨져서 남북정상회담하는데 남한한테 돈 달라고 돈 주세요. 이러고 있어. 바보짓이죠. 예. 신동희님이 이웃 이야기 듣고 싶어서 하지만 그냥 일찍 와야 듣는 거지. 이제 방송 끝날 때 들어오면 못 듣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쪽에 있지.